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한 뒤 오늘 폴란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성공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복종시키고 주권을 강탈하며 독립을 빼앗는 데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기회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곳에서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우크라이나 측과의 면담은 앞으로 몇 주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도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3시간가량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전략,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 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압박, 이 같은 노력을 이행하기 위한 30개국 이상과의 연대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국방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정신 자세를 갖고 있다며 미국 역시 그들을 도와 승리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적절한 장비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최고위 미국 정부 인사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전례 없는 일로 평가하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과 그의 명백한 입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 국민을 대표해 사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민과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도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파트너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어제 아랍과 비아랍 부족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해 168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지원단체가 밝혔습니다. 에덤 리걸 다르푸르 난민 이재민을 위한 보편적 조정 대변인은 서다르푸르주 주도 게네이나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크레이니크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168명이 숨지고 98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크레이니크 지역에서 지난 21일 두 명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목숨을 잃은 뒤 아랍계 부족민들이 비아랍계 소수민족 마을을 공격하면서 촉발됐다고 리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리걸 대변인은 양측의 충돌이 수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수천 명이 집을 떠나야 했으며 아랍계 유목민 출신 잔자위드 민병대가 이번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볼커 페르테스 유엔 수단 특사는 이번 공격을 주도한 세력이 민간인들을 극악무도하게 살해하고 보건시설을 공격했다면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다르푸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소수 부족 반군과 수단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잔자위드 민병대 사이에 내전이 계속되면서 30만 명이 사망하고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시 당국이 주민을 대상으로 집단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집단검진은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주말 동안 최근 들어 가장 많은 26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늘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차오양구 전체 주민 350만 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집단검진이 실시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결선 투표에서 58.5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45%에 그친 마린 르펜 국민연합 아렌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에펠탑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대선은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남북정상 간 친서 교환은 대화 분위기를 다음 정부로 이으려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가상화폐 계좌 정보 3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퇴임을 2주일 앞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최근 교환한 친서와 관련해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한반도 평화,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즉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과의 친서를 계기로 퇴임 후 남북관계에 있어 국가 원로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며 미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1일 답신에서 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 선언에 대한 희망을 선언들에 대한 대해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전화브리핑에서 최근 도발 행보를 이어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유화적인 친서를 보낸 데 대한 VOA의 질문에 친서 교환에 대한 논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 comment on the exchange of letters, but what I can say is that we strongly support inter-Korean cooperation and believe that 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과 남북 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ork closely with like-minded countries to focus attention on as well as condemn any disruptive, destructive or otherwise.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은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국 정부와 네트워크 보안 업체들, 대중이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경감시키는 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핵심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고 무력 시위를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또 한국과 관해서도 자신들 방식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메시지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is really trying to prepare for the next administration, for the arrival of the Yoon administration.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을 대비하면서 특히 남북한 관여의 실패 책임을 새 정부에 돌리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준비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앞으로 계속될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 실패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관여하지 않은 김정은의 의도적인 결정 때문이며 적대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도 김정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개선되고 강화될 미한 정책과 전략 공조, 미한 동맹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이튿날인 21일 답신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쏟은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가 희망했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과 북이 계속 정성을 쏟는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우리의 조건에 동의한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었다면 일찌감치 다르게 행동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really was interested i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대화를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고 이따른 미사일 시험으로 위협을 제기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진작 중단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다만 차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이런 모든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액면가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한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을 북한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두 정상이 주고받은 말보다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대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열린 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것은 김정은이 당분간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북한의 핵 추구를 정당화하려 한다면서 차기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김정은에게 명분을 제공할 것이며 남북관계의 어떤 후퇴나 악화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빚어낸 것이라고 북한은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북한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를 통해 문 대통령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 등 한국 측에 한국이 추진한 이런 종류의 관여는 긍정적이며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So ultimately, I don't think it's going to manage the escalating situation because I think North Korea will continue.
프랭크 엄 연구원은 하지만 정상 간의 친서 교환과 군사 행동은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친서 교환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은 미사일과 잠재적인 핵실험 등 무기실험을 계속할 것이며 미국도 대북제재 이행을 지속하며 북한 문제에 대해 계속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번 친서가 차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북한이 더욱 복잡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하는 등 소위 핵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새 정부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게 도전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디트라니 전 대표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가상화폐 계좌 정보 3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들 계좌에는 현재 4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2일 라자루스의 정보가 일부 수정됐다며 가상화폐 계좌번호 3개를 추가한 새로운 정보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라자루스의 정보 페이지에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화폐 단위인 이더라는 글자와 함께 알파벳과 숫자 수십 개로 만들어진 이더리움의 계좌번호가 3개가 표기됐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킹그룹인 라자루스가 6억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 화폐를 탈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4일 당시 도난당한 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번호 1개를 추가한 데 이어 8일 만인 이날 3개를 더 공개한 겁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는 동결되며 해당 계좌에 대한 미국인의 거래도 금지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만약 미국인이 제재를 위반할 경우 사법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라자루스 혹은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와 거래를 하는 외국인은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BOA가 이더리움의 계좌 정보 등을 보여주는 웹사이트 이더스캔을 확인한 결과 지난 14일 제재된 계좌를 포함해 재무부가 공개한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지갑 4개에는 약 4억 달러가 넘는 이더리움 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스캔에 따르면 이날 재무부가 공개한 계좌에는 각각 18,256이더와 8,601이더, 21,629이더가 잔액으로 남아있고 14일 공개된 계좌에는 94,821이더가 있었습니다. 현재 1이더당 환율이 미화 2,957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약 4억 2,375만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가 현재 미 정부에 의해 동결됐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라자루스가 북한 정찰총국의 하위 조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기관 등을 겨냥했다며 지난 2019년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 라자루스는 지난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주범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연일 미한연합 훈련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과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동해 진입을 비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대치된 군대의 안보를 강화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으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공약, 영내 평화 수호에 대한 약속에 관해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미한연합훈련 확대와 실병기동훈련 재개에 대해선 한미연합사 정책에 따라 계획 또는 시행된 훈련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훈련의 범위, 규모, 시기에 대한 모든 결정은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국 합의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전 현직 의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곧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진화와 전 세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제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한 동맹이 끊임없고 새로운 과제를 다루는데 필수적이라며 양국 동맹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21일 민간단체인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이 주최한 포럼에 보낸 연설문을 통해 미한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고 역량을 갖췄지만 시대와 함께 업그레이드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고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공동 번영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훨씬 더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는 일본과 함께 우리의 3국 공조를 심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폭넓은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노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화상으로 포럼에 참석한 민주당의 하원 원내부총무인 GK 버터필드 의원은 미한동맹이 굳건하다면서도 역시 새로운 역량과 새 도전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the bilateral alliance remains solid, it must.
영내 안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새롭게 나타난 도전들이 세계를 재편하며 핵과 탄도미사일을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지도자가 한국과 이웃나라 그리고 미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철통 같은 동맹에 다시 전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버터필드 의원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면서 공동방위에 대한 양국 공조를 심화할 새로운 방법을 계속 구상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미중 관계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그리고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공급망 문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도전에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must continue to envision new ways.
특히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길을 계획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적 접근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은 새로운 사고와 전략을 고려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을 지낸 공화당의 도널드 만줄로 전 의원은 이날 화상으로 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북한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남북 교류 확대와 상호 활동을 설득해야 한다며 민간 단위의 남북 교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have not seen is North Korea absolutely foreclose the door to dialogue and discussion.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포럼에 보낸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북한이 대화와 논의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사실 북한은 지금 많은 면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동은 가능한 한 최고의 입지를 차지하고 또 어쩌면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렸을 때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에 대한 예상도 있어야 하고 더 강력한 쪽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내가 볼 때 미한 동맹이 현재로선 훨씬 더 강력한 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re has to also be an expectation of the need to take risk in order to open the door to dialogue.
이날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출범을 앞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접근 방식이 현 문재인 정부보단 미국과 더 일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숙힘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국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편협하고 근시안적 관념이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한국에 대한 윤 당선인의 비전과 포부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전망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elect Yoon alluded to the Moon administration's parochial and short-sighted conception of national interests.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그의 비전을 한반도의 즉각적인 이익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세계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미국과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확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투자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노력에 확실히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의 목표는 현 정부보다 미국과 더 일치한다며 미한 동맹은 준비태세와 억지를 통한 한국에 대한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e president-elect has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its goals.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과 역내 그리고 전 세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 폐기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더 나아가 대북 정보전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영향 캠페인에 나설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이 지연될수록 치러야 하는 비용은 남북 양측에 모두 커진다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마련에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한국 새 정부에 제언했습니다. 한편 탈북민 출신의 이현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북한연구원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 평양과 상관없이 남북 대화와 교류의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한국 정부는 이 원칙과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와 협력과 관련해 상호 교환의 원칙을 고수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에는 시장주의의 경제 원칙을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조건의 원칙을 적용하며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보 영향 캠페인을 통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일 교육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황이 연일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3번 갱도 새 입구 주변에서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인 흔적이 있다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밝혔습니다. 3번 갱도 새 입구에 추가 굴착을 위해 중장비나 계측 지원 장비를 내부로 반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22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새 입구 주변에서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전 위원은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보고서에서 3번 갱도에서 계속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지난 19일과 20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 터가 확장되고 집안이 평평해진 흔적과 함께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입구의 추가 굴착을 위해 중장비 차량이나 계측 지원 장비의 내부 반입이 필요했을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이를 위해 새 입구 주변 땅의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당시 2-3-4번 갱도를 폭파했던 북한은 최근 핵실험장을 복구하면서 3번 갱도에 폭파된 입구를 복구하는 대신 갱도 내부로 가는 새로운 입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다만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에서 갱도 굴착 후 나온 폐석이나 흙더미 등 퇴적물 더미가 확장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징후는 3번 갱도에서 굴착 활동이 느려지거나 중단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이후로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에서 새로운 건설 활동이 포착됐다고 후루카와 전 위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입구 바로 앞 공터에 과거 굴착 후 나온 폐기물을 쌓아뒀던 위치에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지만 건물 용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새 구조물 북쪽에 전에 없던 새 정사각형 물체가 19일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며 갱도 굴착이나 건설 공사를 위한 차양막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번 갱도의 새 입구 주변에서 우기 동안 홍수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천을 복원하고 있는 징후도 새롭게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또 핵실험장 내 주요 시설에서 통나무 더미가 계속 쌓여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것은 다소 속도는 느려졌지만 개보수 활동이 계속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후루카와 전 위원은 지난달 말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내 4개 갱도 중 과거 핵실험에 사용된 적이 없는 3번 갱도로 통하는 남쪽 입구에서 활발한 핵실험 사전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발표한 추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새 입구를 설치하고 갱도 내부 굴착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잠재적인 핵무기 실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3번 갱도 복원 작업을 계속 진척시키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 추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는 북한이 3번 갱도에 추가 구조물을 건설하고 장비 설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 갱도의 손상 정도와 북한의 핵실험 계획 횟수를 중요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전술 핵 언급을 한국의 새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갑작스런 남북 간 친서 교환도 한국 내 분열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2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고스 국장님, 북한은 이번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전술핵의 운용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Well, we have seen North Korea recently begin to make...
우리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접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체계를 받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쏟아부을 수 있는 단순한 장사정포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전에 배치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The significance here is that the North Koreans seem to be trying to move toward
중요한 건 북한이 핵무기를 그들의 전투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재래식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아주 많은 도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북한이 핵카드로 손을 뻗어야 한다고 느낄지 모르는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고수 국장님,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 think that if under certain conditions,
특정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침략당하거나 또 붕괴하는 시나리오에 있다면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비록 재래식 체계가 낡고 오래됐지만 여전히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의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죠.
고수 국장님, 북한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영토 또는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자랑해왔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이 무기 정책에서의 변화를 신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Well, we've seen recent statements that would suggest that there is at least a doctrinal conversation.
북한의 최근 성명을 보면 북한 내에서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 타격 등과 관련해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량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또 전략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와 관련한 북한 내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의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에 대비해 북한이 미리 한국에 보내는 전략적 메시지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 억제가 현 시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extended deterrence in a way it's a problematic commitment because
확장 억제는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약속입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도 또 그런 사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동맹의 방어를 위해 핵 역량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미국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한국 동맹에 그런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보장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는 이런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역량이 있고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수 국장님, 한국 내에서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at it would cause all kinds of problems in the region. If South Korea were to get
그건 역내 많은 종류의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나 핵 역량을 갖게 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겁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핵 역량을 갖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또 중국이 역내를 바라보는 시각도 훨씬 더 우려하는 것이 될 겁니다. 긴장을 높이고 이에 따라 위험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네드 국장님, 북한의 관영 매체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왜 바뀐 건가요?
Well, we're going to wait and see how this plays out. I see the exchange of letters.
이것이 향후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한 교환은 김정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외교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한 보험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전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조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새 대통령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미국 정부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말하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수 국장님, 미국이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할 의사가 있다고 보십니까?
What the U.S. would have to put on the table to get North Korea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해야 할 건 상당한 제재 완화입니다. 안전 보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미국 국내 정치와는 잘 맞지 않는 것이죠. 또 한국의 보수 정권은 문재인 정부처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양보를 압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관여시키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위에 무언가 올려놔야 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북한이 도발 분위기를 이어갈까요?
Well, there are a lot of factors in play here, and I think one of the significant ones is the future of the.
여러 요소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남북 군사 합의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과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여기에 반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의 기본적인 접근법은 미사일 시험을 하고 국경 부근에서 억제 가능한 수준의 대치 상황을 만들어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시험하려 하는 것입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접근법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흥미롭고 또 선택 가능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고스 국장과 시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타이완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타이완이 연일 중국의 우방국인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와 주의보 등을 발령한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버 공격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도전을 제기한다며 타이완은 이 같은 공격의 세계 최대 목표국 가운데 하나로 약 절반은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타이완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사이버 보안 경험 공유에 큰 중요성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북한 그리고 다른 전체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회와 경제, 정부 체제를 약화시키는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공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타이완 외교부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과 허위 정보 유포를 혼합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미국과의 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타이완과 미국이 지난 2019년에는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훈련을, 2020년에는 사이버 보안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는 겁니다. 또한 타이완은 미국과 일본, 호주, 기타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와 협력해 글로벌 협력과 교육 프레임워크라는 가상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설했다고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협력과 교육 프레임워크에는 국제법을 통한 사이버 범죄 퇴치 워크숍, 2022년 디지털 범죄 퇴치 워크숍이 포함된다며 이 같은 공동 노력은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법 집행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영내의 잠재적 영향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긴장 속에 타이완이 연일 중국의 우방국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올해 들어 감행된 북한의 13번째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국의 자제와 대화를 촉구한 중국과 상반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놀드 전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가 사이버 분야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놀드 전 의원은 북한이 계속 공격적인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대표로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하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아놀드 전 의원을 조은정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달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미국 정부가 전격 제재에 나서고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있어 사이버 금융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 자금원입니까?
Since 2017 or so, you know, we've seen North Korea continue to focus a lot of its cyber activities targeting
북한은 약 2017년부터 사이버 활동의 대부분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금액은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의 가치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북한과 같은 나라에게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할 중요한 자금원입니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를 얼마나 명목화폐로 바꿀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해킹 활동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각국의 규제를 피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When we look at the modus operandi and how North Korea is able to, you know, conduct these attacks, it's not so much they're skirting regulation.
북한의 공격 수법은 규제 회피보다는 정보통신 보안의 약점을 악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인 논인을 공격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스피어 피싱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스피어 피싱은 특정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위장 이메일을 보내고 사용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링크를 클릭하면 북한이 암호키를 확보해 가상화폐를 빼돌리는 것이죠. 따라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은행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What we're really kind of, you know, talking about then is better IT security practices.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n the US, for example, most banks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수십 년 동안 엄격한 정보통신 보안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 지급 거래, 자료 보관 등 모든 분야에서요. 하지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도 은행과 같은 수준의 보안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들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까?
I mean, absolutely. I think that it's clearly by design. The current resolutions don't mention, you know, cyber. Whatsoever. But it's, you know, it's
물론입니다. 현재의 결의들은 사이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 분야가 북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는 것도 명백합니다.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의들을 개정해 사이버를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국들이 이러한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부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새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결의들을 개정하라는 제안인가요?
Yeah, I mean, I think there's a couple approaches here. One would be a new resolution that includes, you know, cyber. Another would be to, you know, offer, let's say, an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or, you know, draft an implementation.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버 분야를 포함하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이행 안내서를 발간해 기존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제재 회피 활동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제재의 적법성을 제공하는 것이죠. 1718위원회는 엘리트 해킹 조직인 나자루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UN 제재위의 접근법은 기존의 UN 제재 대상에 종속된 사이버 활동을 조사하는 것이죠. 해킹 조직 자체가 제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은 1718위원회가 다뤄야 할 중요한 기술적 문제입니다.
UN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조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The major challenges come to states' ability to, you know, attribute and report North Korean activities. And we know, you know, I think that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that the
가장 큰 도전은 각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책임을 규명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은행들과 거래소들은 북한의 공격을 보고하거나 공격받았다는 성명을 내길 꺼릴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많은 경우 범행을 저지른 주체를 규명할 능력이 없죠. 이러한 상황은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질 능력을 제한하고 결국 북한의 사이버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파악한 것이 북한 사이버 활동의 전부일 수도 있지만 작은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해킹에 대해 아마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두 나라가 사이버 영역에서 협력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최근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You know, the coordinator is correct. I think that more information from member stat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an help contribute to, you know, better understanding the full.
조정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회원국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북한의 사이버 활동의 전체 규모와 범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보는 고도의 기밀 수집 활동을 통해 얻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제재위원회에 넘기지 않는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죠.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것보다 이를 막는 데 더 많은 자원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버 분야도 마찬가지인가요? 공격하는 북한보다 방어하는 각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걸까요?
You need skilled elite hackers. And North Korea has that. It would be not smart to assume that, you know, North Korea is, you know, an unsophisticated cyber hacker. That's not
북한은 능숙한 엘리트 해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세련되지 못한 사이버 행위자라고 추정한다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 입장에서 인적 자원 이외에 추가적인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되죠.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사이버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대응하고 위협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Well, you know, I mean, I think that again, information sharing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is. Understanding the, you know, how North Korea's cyber actors are evolving, new methods they're using.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이 민간 분야의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미국과 한국이 기밀 정보를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민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회원국들은 민간 분야와 적절히 정보 공유를 하고 각국 정부들 간에도 정보 공유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부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유엔은 지난 2월 북한에 반입한 대북 인도 지원 물자가 검역을 마치고 분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인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철수한 국제 직원들의 신속한 복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22일 지난 2월 북한에 전달한 대북 지원 물자가 현재 분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지난 2월 말 화물 열차를 통해 북한에 제공한 혼합 백신의 소독과 검역 상황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유니세프는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의 인도적 물품을 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에 추가로 물품이 검역 과정에서 해제돼 현재 평양에 있는 중앙의약품관리소에서 분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안에 추가로 지원 물품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월 말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혼합 백신 29만 6천 회분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철도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혼합 백신은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디프테리아와 백일의 파상풍, 비형 간염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혼합 백신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최근 북한에 전달된 혼합 백신 등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북전 물자에 대한 분배 감시와 관련한 질문에는 북한에서 철수한 국제 직원들이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유엔은 물자 반입과 프로젝트 시행 현장 접근 등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 직원들이 북한에 가능한 빨리 복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새벽에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에는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밤사이에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최고는 15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14도, 최고 24도가 되겠습니다. 신우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2도. 강계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1도, 최고 21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6도입니다. 함흥은 맑고 최저 12도, 최고 28도. 장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최저 4도, 최고 21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9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가끔 비, 최저 5도, 최고는 15도.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먼 바다 오전에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한 뒤 오늘 폴란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성공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복종시키고 주권을 강탈하며 독립을 빼앗는 데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기회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곳에서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우크라이나 측과 면담은 앞으로 몇 주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도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3시간가량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전략,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 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압박, 이 같은 노력을 이행하기 위한 30개국 이상과의 연대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국방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정신 자세를 갖고 있다며 미국 역시 그들을 도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적절한 장비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최고위 미국 정부 인사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전례 없는 일로 평가하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과 그의 명백한 입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 국민을 대표해 사의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민과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도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파트너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그 이후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면담했습니다.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어제 아랍과 비아랍 부족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해 168명이 사망했다고 현재 지원단체가 밝혔습니다. 애덤 리걸 다르푸르 난민 이재민을 위한 보편적 조정 대변인은 서다르푸르 주 주도 게네이나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크레이니크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168명이 숨지고 98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크레이니크 지역에서 지난 21일 두 명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목숨을 잃은 뒤 아랍계 부족민들이 비아랍계 소수 부족 마을을 공격하면서 촉발됐다고 리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리걸 대변인은 양측의 충돌이 수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수천 명이 집을 떠나야 했다며 아랍계 유목민 출신 잔자위드 민병대가 이번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볼커 페르테스 유엔 수단 특사는 이번 공격을 주도한 세력이 민간인들을 극악무도하게 살해하고 보건시설을 공격했다면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다르푸르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소수부족 반군과 수단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잔자위드 민병대 사이에 내전이 계속되면서 30만 명이 사망하고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단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집단검진은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주말 동안 최근 들어 가장 많은 26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늘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차오양구 전체 주민 350만 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집단검진이 실시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이번 집단검진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베이징의 식료품 회사들이 육류와 가금류, 달걀, 야채 등의 공급을 늘릴 것을 명령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보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집단 검진 결과에 따라 당국이 복수의 지역에 봉쇄 조치 등을 취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황싱후 베이징 질병통제예방센터 부국장은 관영 매체인 중국일보에 앞으로 며칠 동안 베이징 내 신규 확진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결선 투표에서 58.5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45%에 그친 마린 르펜, 국민연합 아렌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에펠탑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대선은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